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초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 말씀에서 혹시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냐는 질문을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이고 성경책을 보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더 감사하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친구들이 가끔 자기가 감동받았던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나눠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 저는 지인들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라는 곳을 떠나 리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장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과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더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과 고난이 찾아오는 결과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왜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누가복음 4장 6절을, 유리쌤이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가복음과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17장 2절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모세를 원망하는 태도로 모세와 다투며 마실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어찌하여 자기와 다투며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기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3절을, 유리쌤이 17장 4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찌하여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모두가 목말라 죽게 만드냐면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행하나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다른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불평을 안 했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좋지 못한 일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삶 속에서 힘든 문제를 직면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17장 5절을, 유리쌤이 17장 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행하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상식적으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땅을 파거나 우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에 대해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배워줍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내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며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 없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 사건 이후 어떻게 행하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지역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사와 무리바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곳의 지명을 시험하다와 다투다로 불렀을까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한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어주세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하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직분과 위치, 재능과 능력에 따라 공동체의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나누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7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달려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지 못하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행할까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모세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잘 붙들어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것은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7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리가 곧 전투의 현장이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워줍니다. 자, 보명쌤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속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께 믿는 신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힘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과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임을 배워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시키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주십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유리쌤이 17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도부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또한 모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와 니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여호와 니스의 뜻은 무엇이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깃발을 높이 들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게 될 거라고 하신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적대 관계는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을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심판하여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알려주십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보면 고난은 신자들의 무엇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일까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보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은 어디일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맡았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기도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에 나타나는데, 저 인생은 그 전쟁은 아니지만은 항상 어렵고 항상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한 그때마다 되게 고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다른 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럴 때 순종하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바로 그 뭔가를 봤던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진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던데, 저는 지금 202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 또한 많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혹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고, 또한 항상 저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걸 놓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방금 범양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셨는데요.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에 하나님께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좀 오랫동안 드렸었는데, 그게 기적적이게도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성경책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고난이 믿음을 키우는 기회임을 배워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로 목사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도 한 주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텐데요.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 충돌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특히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고기와 같은 육류나 재배하기 어려운 과일과 곡식들은 매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식재료는 곧바로 장마당에 유통되지 않고 일단 신전으로 가져가서 신에게 바쳤던 겁니다.
신전이라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말합니다. 이런 우상 신전에서는 제사 의식을 진행한 뒤에 먼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와 같은 재료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당에 식재료가 풀리게 되는 방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돈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오기도 하고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직접 먹기도 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사오거나 우상의 신전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인가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으로 갈라져서 이 문제로 서로 다투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쪽은 믿음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네요. 우상이란 존재가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테고요.
먹으면 안 된다는 쪽은 우상이 허구의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성경적으로 합당한 지식을 근간으로 주장하며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논쟁으로 서로가 다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도였던 바울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우상이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나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 라고 대답했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적인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이 아닌 신앙의 문제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덕을 세워가며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서로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든지 틀린 쪽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고 이제라도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운함과 노여움 없이 옳은 방향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의 주장을 한 사람들은 상대편을 향해서 겸손한 자세로 이번에는 제 주장이 맞았지만 다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니 계속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양쪽에서 가지게 됐을 때만 옳고 그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쪽이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틀린 쪽에서는 이번에는 어쩌다 맞은 거지?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선 틀렸는데도 인정 안 하고 정말 뻔뻔하네. 사과를 하지 못할 거면 조용히나 있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오가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동체에서는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구별되어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등과 다툼이 번져나가서 갈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서로를 사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논쟁적인 문제를 대해야 할까요?
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일 때 우리는 논쟁적인 문제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 더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더라도 상대방의 방식이 완전히 악하고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 의견,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꼭 이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도 일단 하나님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내세우시지 않으시는군요. 일단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선하고 옳은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셨잖아요.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곱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고요.
맞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봐도 이런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당장 미리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요청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2000년 전에 상황에서 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더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훈계하거나 타이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수락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양보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요청을 들어주면 둘째 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준 거네요.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매일 기다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본인의 뜻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바람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가 틀린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았지만 그 요청이 허용되는 범위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구한 그 요청을 묵살하게 되어지면은 더 깊은 갈등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보하셨고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지혜인 거네요. 성숙한 신자들이 세상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 틀림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라면 완전히 악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결과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양보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거나 하나님 뜻을 완전히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양보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부분까지 모두 양보하는 것은 믿음을 타협하는 행위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와 같이 믿음에 따라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내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따라주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북초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으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 때 사용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안 먹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말씀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먹는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 상태에서 먹지 않는 구별된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만일 믿음이 주는 자유로움에 대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안 먹는 것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구의 존재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음식을 안 먹으면 그건 우상이 무서워서 안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은 허상의 존재이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면 이런 모습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점점 더 깊이 완성해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구별됨입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하고, 옷차림을 구별하고, 경건 시간을 구별하는 등등 많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구별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구별도 없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파는 모습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란 말씀이군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믿음 안에 고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죄에 물들지 않게 어울릴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신앙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곳에 와서는 크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는 나름 싸울 일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뭐 제 인격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 자체를 또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막 말다툼이랑 막 하면서 서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막 넘습니다. 상대방을 정말 공격하고 정말 야비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어떻게 하나 그 상대방을 그냥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울 일 자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해 가야 되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무게 있게 움직인다 이러죠. 그러다 보면 싸울 일도 크게 없고 만약에 싸운다고 할지라도 좀 그런 개선 같은 걸 지켜가면서 좀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써가면서 싸운다면 더 번지지 않고 그곳에서 마무리되고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살면서 참 많은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의 지혜라는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다투다 보면 내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주장이 맞다라는 생각에 좀 더 몰입이 돼서 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결국에는 과하게 가서 아까 수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넘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살았었어서 그 경험들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생각하면서 양보할 수 있어야겠다. 그랬다면 과거에 내가 그 친구한테 덜 상처를 주고 지금에 와서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결과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작은 깨달음이 잠깐 있었고요. 하나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 하지만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죄로 연결되는 오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오늘 제가 적용하고 싶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